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신 것이죠. 따라서 부부의 관계, 결혼이 가지는 의미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결혼 때문에 꼬이고 결혼 때문에 불행하며 결혼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결혼은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배필을 직접 지어서 주셨겠습니까? 따라서 이 결혼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결혼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소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헬라 세계라는 게 뭡니까? 결혼이 엉망인 사회예요. 아무렇게나 이혼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부정을 저지를 수 있고 아무렇게나 성적 타락이나 유혹에 넘어져도 별로 문제 삼지 않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대로 결혼이라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반문화적이에요. 문화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반문화적이에요. 그러나 엄격히 보면은 대안적 문화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한 단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 가정만큼 중요한 역할이 없단 말이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할 문제란 말이죠. 결혼이 지니는 의미, 결혼을 지켜야 할 이유, 가정이 왜 소중한지 전부 자기 일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가정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독신 애호가예요. 그리고 그는 워낙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태어나고 했을 때 종말을 맞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를 거라는 것 때문에 그는 가정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자신은 독신을 선호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나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을 지켜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해야 좋다. 그게 성적인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런 걸 좀 신경 덜 쓰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 안 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보다는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본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뭐 저기 뭐 정말 제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게 이 성적인 분야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건 이 세상이건 가장 큰 유혹,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게 돈 문제, 성 문제, 권력적인 의욕의 문제 뭐 그런 거죠 뭐. 그 사단이 이제 뭐 틈탄다면은 그거밖에는 뭐 더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 교묘하게 들어서 그리고 또 이 SNS는 얼마나 그걸 부추깁니까? 그리스도인들 제발 밥 먹다가 사진 그만 찍고 어디 좋은 데 갔다고 그만 사진 올리고 그 자기는 올라가 자꾸 사진 올리지만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좋은 소리 안 합니다. 또 거기 갔구만. 또 그런 데를 다니는구만. 뭘 와인 한 잔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생일날 찍어가지고 또 그리스도인 꼭 그걸 또 올려요. 그 누가 보는 사람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반문화적으로 산다는 게 성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믿음을 못 지키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보면 결혼 생활이란 뭐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고 아내 것이고 아내도 자기 몸이 아니라 남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무슨 성적 학대를 당하라는 게 아니라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은 그런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뭐 자세히 얘기하기 좀 아침부터 그렇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뭐 알만한 사람들 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 분방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하면 같은 방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기도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나이 들면 호도 고라 쌓고 하니까 뭐 따로 자는 게 좋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는 어쨌든 살아있으면 뭐 얼마나 살겠다고 사는 동안 같이 지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분방을 해서 자꾸 이렇게 딴 방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희들이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죠. 부부가 어떻게든지 꼭 손잡고 꼭 같이 붙어 있으면은 그 틈을 비좁고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6절 7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 아니라. 결혼이건 독신이건 은사라는 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뭐 무슨 뭐 목사로 부르심 뭐 무슨 선교사로 부르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혼도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맡기신 소명, 이 사람과 일생 동안 살아내야 할 소명,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소명, 기본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독신도 은사고 결혼도 은사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나는 독신 쪽이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건 그건 부르심이 없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남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무슨 뭐 출가한다고 출가할 일도 아니고 부르심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뭐 결혼 뭐 안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좋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그만해라 그만 살아라. 뭘 또 결혼하나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예. 뭐냐면 그렇게 정욕 때문에 실족하고 정욕 때문에 삶이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한 남자하고 덜 복잡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면허니 면허한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을 지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르침이고 가정을 굳게 지켜내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 갈라섰다면 이제 그대로 지내라. 다시 뭐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지 또 이런저런 걸 그렇게 만나서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이제 뭐 과부가 되었건 뭐 이런 뭐 이혼을 했건 이 상태가 아니라면은 만약 불신자 가정일 때는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헬라 세계는 그 당시 불신자가 대다수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때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면은 그래서 그 신앙적인 문제로 이혼했다면 이혼하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서 이혼해야 된다면 이혼해라.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살기를 남편이 원하고 남편이 또 뭐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아내가 불신자라서 내가 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가 아니라 비록 신앙은 다르지만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억지로 신앙을 이유로 또 갈라서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의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를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또한 그 결혼 생활 때문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구원에 이른다면 충분히 그걸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좀 고생은 하겠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으면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생할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불신을 이유로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15절 16절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에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에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까닭은 그 네 신앙을 이유로 꼭 그렇게 갈라서야 되겠냐. 좀 견뎌내서 이렇게 전도가 되면 되지 않냐.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거기서 믿음을 못 지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굳게 믿음을 지켜서 가족을 구원에 못 이르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불신자 집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불교 집에 가면 불교에 따라오고 무슨 뭐 본인이 유교 집에 따라가면 유교를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 정말 뭐 죽을 각오로 그 집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모든 가족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맞아가면서도 굳게 살아가지고 남편을 정말 크리스찬으로 만든 가정도 있고. 그래서 결혼이 소명이라면 결혼도 부르심이라면 우리 견뎌야 되는 거죠. 부르심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부르심이 아니면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 후렴구처럼 말씀 반복되는 게 17절이에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나눠주신 것이죠. 우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님으로 붙어 주시는 것들이고 또 그렇게 부르셨다면 나눠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독신으로 불렀다면 독신으로. 결혼에 부르셨다면 결혼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뭡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바보가 뭐예요? 나로 태어나가지고 나 아닌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나를 그냥 오케이, 예스, 너 괜찮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또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어떻게 무슨 뭐 개미가 코끼리가 됩니까? 어떻게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실수로 태어나죠. 어떻게 뭐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납니까? 우리 눈에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렇게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 자식을 주셨다면 그럼 온전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코를 좀 높여주지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냐. 조금 노란 머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소리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줬다는 게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요. 우리 인간 존재를 구원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좀 고쳐서 구원해야 되겠다. 아니라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면 따라서 여러분 구원이란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예수 믿어도 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발현시키는 것, 그냥 내 인간 존재가 있는 주님 앞에서 그대로 활짝 받아들여지는 것, 그건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또 다른 욕심을 내고 이제 이런다면 그건 세상 방식이죠.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그걸 죄를 사해 주십니까? 이 모양이 이 꼴들을 이 꼴로 살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죄로 그 꼴이 되었으니까 죄값을 내가 치러주마. 그러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죄 없는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 뭐 신학교를 갈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로가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소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그 뭐 남하고 싸울 것도 없고 덜 부족하다고 입에 달고 살 것도 없고 아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한테 부어주시는 자리 차고 넘친다. 아골의 기도처럼 내가 부자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고 가난해지면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있는 걸 족하게 알고 살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의 욕심이 이게 말이죠.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교회 키우겠다고 광분하면은 그걸 부흥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또 그러니 뭐 어떻게 성도도 할 말이 없어 또. 참 하여튼 답답한 시대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19절, 20절 이게 가장 자주 이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18절 이하의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거 얼마나 명쾌한 얘기예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례 받은 대로 살고 그걸 뭐 원상 회복을 해달라 그러겠냐. 무할례자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로 살아라. 그런데 인간은 꼭 무할례자들은 야 할례를 비난하고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할례 받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식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목사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아니고 한 교회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을 그냥 추악한 몰골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4절을 2장 2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절 3절에서 5절이네.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디도를 자꾸 이게 말이지 몰래 들어온 선생들이 안 돼야 디도야 너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종이 얼마나 많아요. 다 노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한 70%를 종으로 봐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옛날에 여러분 다 가진 헬라인들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 그 교회 그걸 지금처럼 이런 구조 성도의 분포나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이하를 이렇게 쓴 겁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스도인들로 불러놓고 혁명하라.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종들에게 대들어라. 종이 어딨냐? 산 것들이 어딨냐? 왕우장성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뭐 부추이거나 무슨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종으로 받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내가 자유인의 신분이라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니 우리는 더 이상 외형적인 조건과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게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종 안 한다. 나는 너 집에 이제 돼서 종으로 안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야 비겁하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 뭐 저기 저 복음 전하면서 로마 정부에게 반기를 들으라고 했어요. 납세 조세 저항을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헤롯을 처단하라고 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왜 사회 참여를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낮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 참여하는 방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변혁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반문화적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문화 전체를 갈아엎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서 무슨 극장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왜 이런 뭐 저질 상연하냐 이런 짓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세상에 뭐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무슨 뭐 질병이 없어집니까? 우리의 면역력을 기름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듯 우리 자신이 반문화적 삶의 형태를 통해서 문화적 오염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그게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사명, 변함없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교회는 다르지만은 모든 생각과 기준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 형태만은 이건 뜯어 고치지 않으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란 말이에요. 사람들 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살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 능력이 심지어 나타나면 뭐하냐? 내가 언제 너를 알아보기를 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우리부터 조심하자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한두 절 더 읽고 마치겠는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인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단한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야, 당신 참 훌륭하다. 그런 소리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평가라는 게 얼마나 조변스럽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짓을 하면 되는 거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아니요. 예? 표면적인 무슨 뭐, 예, 예배가 예배가 아니요. 우리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예?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다 우리 세례교회는 아닙니까? 세례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살면. 삶은 하나도 말씀과 상관이 없고, 종교적 행위는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참 이 베이직 하면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문을 1년간 못 닫은 거예요. 한 1년간 문을 닫고 우리가 정말 배운 대로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한번 다 살아보고 또 살아본 사람들 또 모여가지고 또 교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새 신자가 오는 바람에 새 성도들하고 같이 하다가 이걸 시기를 놓쳤는데 그냥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검증할 시간이 없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80, 90%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그걸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도 속고 우리가 잘 믿는 줄 알고 지옥 가서 들어보고 니도 왔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이만합시다. 이만하고 우리가 정말 아침에 내가 시작 기도를 해주면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인생에 살아냅시다. 이 성경 다 알면 이거 다 못 삽니다. 우리. 그러니까 말씀을 한 절 받으라는 거예요. 레마라는 게 이 가운데서 한 절만 받으면 그리스도인 됩니다. 수 없는 약속이 있어요. 약 9,000개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찾아냅니다. 단 한마디라도 그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인 줄 아십시오.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많습니다. 목사 중에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이단이 얼마나 또 요새 뭐 신천지 새로 또 복고 운동한다는데. 참, 정말 벌짝벌짝 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제대로 살면 돼요. 그죠? 욕할 것도 없고 사실 그래요. 기도하고 오늘 하루 잘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속이 터졌을 거예요. 어떻게 섬겼던 교회인데 좀 떠났더니 교회는 풍비박산되고 성적인 문란은 세상과 다름이 없고 그냥 파당을 쳐서 싸우지를 않나. 그걸 보는 바울의 심경이 갈갈이 찢어질 듯 하니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교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도 아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오늘도 각자가 자기 한 사람 한마디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생 받은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무슨 은사가 없어도 정말 주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33살 나이에 돌아가셔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 살건 뭐 금방 살다 갈건 말씀 한마디 사는 사람 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많은 지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한마디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 오직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형제 자매들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